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비핵화 협상과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오늘 비건 대표가 이번 주 후반께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미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은 지난달 20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했습니다. 이어 지난 7일 워킹그룹 실무 화상회를 열고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동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 미국이 대북 제재 압박과 인권 비판 강도를 전례 없이 높여 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과테말라 출신 7살 소녀가 연방기관의 구금 중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뉴멕시코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의회 내 히스패닉계 의원 모임인 히스패닉 코커스는 14일 제클린 칼 맥퀸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지난 6일 자신의 아버지와 수십 명의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관세 국경보호청에 체포된 후 이송 중이던 뉴멕시코주의 수용소로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 소녀는 27시간 후 엘파소의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했지만 공식적인 사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관세국경보호청이나 국토안보부는 지난 8일 발생한 소녀의 사망을 공개하지 않았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13일 처음 보도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약 200여 개국의 대표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지침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2주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이번 합의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에 새로운 기후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아우 크루티카 총회의장은 힘든 협상이었다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이번 총회 합의가 기후변화를 막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어제 높은 생활비에 항의하는 주말 시위가 5주째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보 조치를 발표한 데다 이날 추운 날씨에 비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 참가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수도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발사하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앞선 시위들에서 발생한 상점 약탈과 방화 같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약 8천 명의 경찰과 14대의 장갑차가 배치됐습니다. 일주일 전 프랑스 당국자들은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어제는 3만 3천 명으로 줄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어제 시리아 하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가 지휘 통제 센터로 이용하던 이슬람 사원을 파괴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하진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IS가 장악하고 있는 마지막 큰 도시입니다. 미군은 성명을 통해 중무장한 IS 전투원 16명이 사원을 공격 기지로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으로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했던 테러리스트들이 죽었고 전투 지역에서 IS의 다른 치명적인 작전 능력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쿠르드족 민병대를 선봉으로 내세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은 지난 몇 달 동안 하진에서 무장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투를 벌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리 3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한국 청와대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문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관리 3명을 제재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제재를 가한 게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죠?
맞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 그 인권 관련 제재를 가했던 것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영수 노동상을 비롯해서 개인 7명 그리고 기관 3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그 기관에는 인민군 보위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이 개인으로서 제재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다시 인권 관련해서 제재 대상으로 오른 건데요. 미국이 사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전체적으로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두 차례 인권 관련 제재 조치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2016년 7월이었는데 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 그 김 위원장과 더불어서 개인 15명 그리고 기관 8곳이 당시에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 지정돼서 제재 대상에 올랐고요. 또 2017년 1월 지난해 1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은 총 32명이고요. 그래서 기관은 13곳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윤 기자가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러고 보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정권 핵심 인사들, 기관 대부분이 이 미국의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인 셈인데요. 최 기자가 보기에는 완전히 제재 대상이 된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그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그 심각한 교착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 평양의 핵심 인사 3명을 이제 제재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 재무부가 이제 10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2인자인 그 최용해 그 조직부장, 정경택 국가부의상 그리고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을 이제 제재 명단에 올린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번이 두 번째고 과거 오바마 행정부까지 치면 이번이 네 번째고 개인으로 치면은 32명, 기관은 전부 다 13곳이 지금 올랐고요. 북한의 이제 중요한 그 인사는 다 이제 인권 제재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됐고요. 2인자인 그 최용해 그리고 그 김원웅 그 전 국가부위부장 그리고 현재 이제 부의상인 그 정경택 부의상 그리고 그 김 위원장의 그 현지 지도에 자주 수행하는 인물인데요. 조용원 그 조직 지도 부부장 등이 올랐고요. 노동당의 어쨌든 핵심 부서는 거의 다 올랐습니다. 조직 지도부,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등 모두 이렇게 망라됐고요. 궁금한 건 이제 그거죠. 왜 미국이 이 시점에 이제 제재를 했느냐 뭐 이런 건데요. 대개 이제 두 가지로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미국의 그 대북 제재법에 따른 정기적 발표의 일환으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한 그 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다 이런 그 국내외의 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번 발표도 그 인권 선언의 날에 맞춰서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 인권을 결코 우리가 소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 국무부도 이것이 미국 인권 정책의 일환이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his report is part of our strategy to highlight human rights abuses to shed a light on it. And these three
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정부 차원의 인권 전략이고 기관 세 곳과 개인 세 명은 북한에서 과도한 검열을 벌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세 명이 과도한 검열 등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최룡의 조직 지도부장 그다음에 정경태 국가보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건가요?
예, 그 국무부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룡의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기도 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가 이끄는 특히 노동당 지도부가 당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북한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인데 이 기구가 바로 북한의 검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목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이고요. 정경택 국가보안상에 대해서는 이 인민보안성, 국가보안성이라는 것이 검열활동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권유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국가보안상의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 체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지휘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당 선전선동부장 박광호 부장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제작되는 모든 매체를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전선동부는 이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는 데 책임이 있다. 이렇게 국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오른 새 북한의 관리는 다 똑같이 말하자면 검열 문제라든지 또 이 매체 장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정보 통제 이런 것들 주민들에 대한 세뇌 이런 말하자면 사상과 이념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그 인권 위반을 한 인물들로 그렇게 지적돼서 제재 대상에 오른 겁니다.
네. 아까 최 기자가 이것이 이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서 발표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 특별히 이 시점에 이 인권 문제를 이렇게 부각시킨 것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 정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나온 것은 한국 언론이 그런 그 각도의 그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이 교착 국면이고 또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그 내년 1월 또는 2월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북한의 그 핵심 인사 3명을 제재한 것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냐,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그 보도가 한국에서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요. 다만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그 미국의 그 대북 제재법에 따른 정기적 발표의 일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발표가 또 세계 인권 선언에 맞춰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 이런 것을 보여주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그 스티브 무노신 재무장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제재는 북한 내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그 지지와 검열과 인권 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뭐 제재 명단에 오르면 그 당사자는 기분이 나쁘겠죠. 물론.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또 최고 지도자를 또 그런 데 올린다든지 지도급 인사가 올라갔다든지 그러면 그쪽에서는 일단 유쾌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거 외에 실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아, 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면은 아, 금지되는 아,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아, 이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이나 개인은 미국인들 미국의 개인이나 기관들하고의 어떤 형태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예.
아, 미국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권자도 포함해서
예.
미국 내 사는 모든 개인들 그리고 아, 기관과의 거래, 금융거래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아, 금지가 되고요.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미국 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동결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아, 북한의 이런 고위급 관리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사실상 이 상징적인 아, 그 조치 이상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미국 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또 미국의 개인이나 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은 더더욱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이런 맥락에서는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아, 이런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아, 그 적지 않이 북한에 대한 아, 최근의 비핵화 말하자면 조치가 더디고 또 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을 좀 압박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 조치가 그렇지 않아도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그 두 가지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 지금은 그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북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서 비핵화를 이루고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그 일종의 그 유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마당에서 아, 북한의 핵심 그 지도자 3명을 제재하는 것은 그 좋지 않다. 아, 시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거와 큰 상관은 없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아, 여기 제재 명단에 오른다고 해도 이것이 대부분 상징적인 조치고 또 하나는 인권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그 별개인 그야말로 세계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부되지 말고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된다. 또 북한도 이것이 됐다고 해서 무슨 이것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아 뭐 나올 걸 안 나오고 그러진 않다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어떤 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예, 바로 이 최룡의 부위원장과 관련한 조치에 대한 반응은 아니지만,
네.
그 바로 이 직전에도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고요.
예.
계속해서 그 민간 단체, 가령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데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은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에서의 그 지적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주장은 자국 내에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모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국제사회에 여러 공인된 말하자면 유엔의 보고서라든지 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연례적인 인권 보고서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의 보고서 이렇게 다양하게 국제사회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제시해주는 그런 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은 사실 전 세계에서 인권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또 인권 상황이 암울한 그런 나라로 꼽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하자면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모략극이고 또 말하자면 미국이 주도해서 북한의 이미지를 흐리려는 그런 시도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북한은 관영매체 논평 형식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책임자들을 모두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미북 양측이 다시 마주 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그 미국과 북한 분위기가 현재 그 좋지 않고요. 또 한 10월부터 교착면이 이제 계속됐었는데 아 최근엔 좀 더 좀 나빠진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관측도 가능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번 그 미국의 이번 그 인권 대북 제재 관련해서 북한이 직접 그거를 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요. 13일 날 이제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 개인 명의의 그 아, 논평을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아, 조미 관계의 축을 미국이 맞춰야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북한은 변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버티기를 할 테니 미국이 여기서 맞춰라 상응 조치를 내놔라 이런 일종의 얘기인데요. 어, 여기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 지금 이렇게 그 미국 교착 상태 상황에서 이런 그 미국의 그 대북 제재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거 이런 것이 아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고요.
네.
또 하나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분위기 또 인권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북한이 이것이 그 자신들의 그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와 상관없이 또 그 회담장에 나온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아 이번 인권 제재가 어떤 큰 영향을 아 미칠 것보다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핵화 문제 또 남북 관계, 미북 관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중요한 거지 이것은 그렇게 그 핵심 내용이다, 핵심적인 변수다 이렇게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국의 대북한 인권 제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회의가 무산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당초 10일 유엔에서 회의를 열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취소됐습니다. 이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된 건 이번이 아마 처음이죠?
예,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그러니까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15년, 16년, 17년, 지난해까지 네 차례 매년 12월 말 무렵에
예.
인권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아, 올해 처음으로 이것이 무산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가 15개 이사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래서 여기에서 정식 의제로 인권 문제가 그 채택되려면 15개 나라 중에 9개 나라가 적어도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 표결을 한 건 아니지만 미국은 8개 나라 이상으로 말하자면 찬성 국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인권 문제 토의는 포기를 한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에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는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장은 물론 아니었죠. 유엔의 인권이사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때 시점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거의 없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어기면서 계속해서 도발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마당에 당시에 2014년 그 해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년여의 그 조사 활동 끝에 광범위한 그 내용을 담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그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아, 여기에서 말하자면 유엔 안보리는 유엔의 기구 중에서도 가장 그 막강한
예.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네네.
바로 이런 점에서 미국은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다. 이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 그리고 안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논의를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그 숫자가 모자란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핵화 문제 그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이건 기술적인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안보리의 그 의장을 비롯해서 이게 의석이 바뀌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 안보리는 이제 상임이사국 다섯 개가 있고요. 그 열 개국은 이제 일반 이사국으로 해서 이제 그 바뀝니다. 그 임기에 따라서 바뀌고요.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려면은 또 이것이 안건이 되려면은 최소 이제 9개, 9개 나라가 확보한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아마 미국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8개 나라만 이제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한 표가 모자라서 이걸 못 얻은 거다 이런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그 살펴보면은 최근에 그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제 그 안보리 일반 이사국을 구조했던 나라들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를 들면은 과거에 그 안보리에 있던 그 이탈리아, 일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이 나라들이 그 찬성했던 나라들인데 지난해 임기를 마치고 그 안보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
새로운 이제 국가들이 들어왔고요. 또 이번에 그 의장국이 이제 12월부터 그 아프리카 나라죠. 그 코트디부아르가 그 의장국으로 활동했는데요. 코트디부아르도 이제 막판까지 고심을 하다가 뭐 이것은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 북한 인권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아마 그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인 분위기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그 변화 이것도 이번에 그 회의가 무산된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핵화 협상은 뭐 인권 상황과는 별개 문제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비핵화 협상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그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 두 가지를 연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여기에 따른 제재 그리고 또 인권 관련 제재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북한이 대화에 좀 더 적극 나서도록 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은 뭐 이번에도 안보리 논의에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렇습니다. 뭐 그 매년 뭐 있는 일입니다만은 북한은 이제 자신들 나라의 그 인권 문제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유엔
네.
안보리가에서 이렇게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이죠. 그 김성 유엔 주재 대사 이름으로 미국을 제외한 그 안보리 14개 이사국에 그 편지를 보냈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 같은 그 북한 그 인권 문제 회의 개최에 반대한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마라. 이런 촉구하는 그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게 된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요. 그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
예.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강하게 추진한 것이었죠. 물론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과 러시아 특히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두 나라가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 나라들은 2014년 이래로 계속해서 안보리에서의 말하자면 북한 인권 논의 표결에 반대를 해온 나라들인데요.
예.
북한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는 유엔 인권 이사회라는 논의의 장이 따로 있지 않느냐.
네.
아, 그런 얘기고요. 또 인권 문제 자체를 그 유엔에서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그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안보리에서 다루게 된 미국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네, 미 국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가 무산된 다음에요. 미 국무부가 북한 정부가 그 저지르는 그 인권 침해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그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2018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청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문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북한 측과 어떤 소통을 갖고 이런 결론을 내린 걸까요?
어떤 형태로든 소통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북한 측이 정확하게 연내에 서울 방문이 어려운지 또는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남북한 간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나 남북한은 현재 차관급을 각각 대표로 하는 남북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현안들을 이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북한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일지언정 그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 틀림없이 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예스나 노를 전달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계속해서 확실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방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도 말하자면 기대를 거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것이 공식 발표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시점상으로 보면 현재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방문은 어렵게 됐다고 본다. 이런 수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뭐 그러니까 경호, 뭐 연말 일정 뭐 이런 것들과는 사실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그 연말에 무슨 시간이나 경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지금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지난번 10월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서울을 설사 지금 방문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북 경협 이런 것을 지금 상당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그야말로 방문을 위한 방문을 할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경협 같은 그런 큰 선물을 받아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과 미국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이 같은 경협 뭐 이런 문제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라 이런 것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간다 하더라도 경협 같은 큰 선물을 못 받고 대신 북한으로서는 별로 내키지 않는 비핵화, 핵심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결정을 못하고 계속 지금 일종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그러면 미국이 먼저 어떤 제재 완화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예, 그동안에 지난 10월부터 북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입장이나 논평 등을 보면 분명합니다.
예.
자신들은 이미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순서는 미국 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응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는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북한의 말하자면 그 논평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제재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도 소용없다 이런 입장이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뭐 그 비핵화 또 북미 관계 무슨 그 유해 송환 이런 게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속된 말로 하면은 이런 상태로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는데 미국은 제재도 풀지도 않고 종전선언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 아 일종의 그 맨입으로 어떻게 우리가 비핵화하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고위급 회담 이런 것도 다 전제 조건이 북한의 주장은 제재를 완화를 약속을 하거나 제재를 완화해라. 그러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조건이 아, 충족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일종의 그 버티기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흥미있는 보도가 있는데요. 미국이 내년 초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을 했는데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다는데 이 내용이 뭐 좀 신빙성이 있는 보도일까요?
아, 그 미국이든 한국 당국이든 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 아, 최근의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미북 간에 지금 아, 대화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북한이 아, 미국 정부의 그 대북 정책 책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 아, 북한은 이 제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말하자면 고위급 회담이 소용이 없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고위급 회담의 당사자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 대한 불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이 북한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폼페오 장관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초청이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11월 달에.
네네.
아, 그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아, 물론 아, 북한이 내년 초에 2차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일관되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말하자면 탑다운 형식으로 문제를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요구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에 관심이 없는 건 분명 아닐 텐데요.
네.
아, 그 이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현 단계에서 미북 간에 좀 서먹서먹하게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2차 정상회담을 열기도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장 그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연다고 해도요. 당장 이제 언제 만날 것이냐 일정 문제가 있고요. 장소 어디서 이제 정상회담을 가질 거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결과물 미국은 물론 이제 비핵화 이런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의제 이런 문제를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당장 그 2차 정상회담을 연다 하더라도 아 그 직전에 바로 일종의 예비 회담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을 열어야 되는데요. 아 여러 번 이제 미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열자 그러고 합의도 했습니다만은 역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에 대한 약속, 제재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고위급 회담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고위급 회담 역시 그 미국의 입장 변화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남북은 비무장지대에 있는 전방 감시 초소를 폭파하고 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북한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에서 손을 마주 잡는 장면이 다 보였습니다. 자, 이 남북한 군인들이 인사를 하는 장면 잠깐 소리를 좀 들어보시죠.
남측 성원들을 안내하게 나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종수라고 합니다. 성함 어떻게 부르십니까?
윤명식 대령입니다.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네. 지금 이 역사적인 첫 걸음을 네. 우리가 같이 떼는 거라고.
네, 지금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이 장면, 이 소리도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 되겠습니다. 남북한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에서 인사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자, 이 9.19 남북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9.19 그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군사 분야 합의서죠. 여기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남북 간의 군사 분야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의 조치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남북한이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감시 초소를 전부 철수하기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
일단은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해 있는 감시 초소들을 완전 철수한다. 이렇게 합의한 것이었거든요.
예.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시범적인 감시 초소 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비무장지대 내에서 지뢰 제거를 위한 작업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남북한이 이처럼 군사 분야에서 그 말하자면 종합적인 합의를 한 데 대해서는 이 한반도 분단 이래,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이래 가장 말하자면 중요한
예.
군사 분야에서의 합의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사실상 종전선언을 남북한은 적어도 이룬 것이라는 그런 지적들입니다.
네. 자, 또 남북한은 오는 26일 북한 개성 지역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는데 이제 어떤 인사들이 참석하게 될까 이것도 좀 관심 있는 부분이네요.
네, 최근에 그 남북한이 그 개성에서 이제 그 만나서 이런 그 합의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는 26일이죠. 개성 지역에 있는 판문역에서 그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 따르면 각각 그 100명씩 북한에서 100명, 남측에서 100명이 참가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한국연합뉴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철도 착공식은 대북 제재와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한국 정부는 유엔이나 미국 등과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착공식에도 일부 물자들이 그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이것이 이제 판문역 북한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국 정부로서는 가급적 말하자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는 잘 아시는 대로 그 워킹 그룹이 지금 구성돼서 매번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논의를 통해서 착공식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바로 이 앞으로 있을 남북 관계 그 개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큰 것들만 간단히 좀 짚어 보시죠.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지금 말씀 나온 대로 그 남북 철도 도로 그 착공식 이게 있고요.
예.
사실 이제 문제 핵심은 철도 도로가 이제 착공식이 중요한 것이나 실제로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지금 그 북한의 도로나 그 철도를 하려면은 한국에서 그 중장비 또 철도 침목 같은 것이 다 이제 자재가 공급이 돼야 되고요.
네,
또
네.
공사를 하려면은 그 포크레인 같은 굴착기 같은 이런 중장비가 북한에 반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지금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요. 역시 그 여러 가지 사업 특히 저 경제협력 분야에서 많은 합의는 했지만 이것이 전부 다 그 대북 제재와 관련이 돼 있고 또 대북 제재는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합의한 건 많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그 연결고리인 비핵화 문제가 풀리고 비핵화 문제가 풀려서 대북 제재가 풀리고 그래야만 남북 경협도 이제 순조롭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이 최룡해 등 북한 고위 관리 3명을 제재했다는 소식,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회의가 무산됐다는 내용, 그리고 청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문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올해 미국 대학 풋볼 최고 선수로 오클라호마 대학교 카일러 머리가 선정됐습니다. 2018년 하이즈먼 트로피를 수상하면서 한 해 동안 갖가지 상을 휩쓴 정점을 찍었는데요. 풋볼 외에 다른 종목도 잘하는 선수라 스포츠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계에 불고 있는 카일러 머리 열풍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풋볼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로 꼽힙니다. 초창기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 사람들이 가져온 럭비공을 가지고 시작된 운동인데요. 럭비와 축구를 합친 것 같은 독특한 경기입니다. 타원형 공을 상대방 진영에 골로 차거나 던지면서 득점을 노리는데요. 미식축구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축구와 달리 공을 손에 들고 뛰어도 됩니다. 또 격렬한 몸싸움이 묘미여서 선수들은 단단한 보호장구를 온몸에 갖추고 경기하는데요. 직업 선수들이 뛰는 전미 프로풋볼리그 NFL은 미국 문화와 사회 현상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미국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NFL 결승전 슈퍼볼같이 중요한 경기가 열리는 날은 가족 친지와 함께 중계를 보고 다음날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시간을 늦춰주는 풍습도 있는데요. 직업 선수가 되기 전 대학생 선수들이 뛰는 대학 풋볼도 인기가 높습니다. 대학 풋볼은 미국 대학체육협회 NCAA가 주관하기 때문에 NCAA 풋볼이라고 부르는데요. 해마다 12월에 특히 NCAA 풋볼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최강자를 가리는 포스트 시즌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때 그해 최고 선수에게 하이즈먼 트로피도 시상합니다. 지난 8일 미국 중남부에 있는 오클라호마 대학교 3학년생 카일러 머리가 올해 하이즈먼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시상식이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This is crazy. This is an honor. Something that I'll never forget. Something I'll always cherish for the rest of my life.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평생 잊지 못할 영광으로 간직하겠다는 머리의 수상 소감 들으셨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하이즈먼 수상자를 내면서 풋볼 명문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상자 베이커 메이필드와 올해 수상자 카일러 머리는 쿼터백 위치를 맡았는데요. 한 학교에서 쿼터백이 연달아 하이즈먼을 탄 것은 NCAA 역사상 처음입니다. 쿼터백은 팀 전체의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판단력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경기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요소요소에 공을 던져 공급해주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직접 공격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 두드러질 일도 적은데요. 하지만 머리는 쿼터백의 임무를 훌륭히 소화하면서도 고비마다 상대팀의 허를 찌릅니다. 폭발적인 주력으로 직접 상대 진영까지 공을 잡고 내달리는 터치다운을 성공시켜서 승부의 물줄기를 돌려놓곤 하는데요. 이렇게 다재다능한 머리가 이끄는 오클라호마 대학교는 올 시즌 내내 승승장구했습니다. 전국 순위 4위에 올랐는데요. 오는 29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하드록 경기장에서 열리는 플레이오프 4강전 오렌지볼에서 1위 엘라바마 대학교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최강팀을 꺾은 뒤 내친 김에 우승까지 가자는 오클라호마 선수들의 기세가 높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호송적을 주도한 머리는 대학 최고 쿼터백에게 주는 데이비 오브라이언 상도 앞서 받았고요. AP통신이 선정한 대학 풋볼 올해의 선수상까지 휩쓸었습니다. 머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한 판단력과 순발력, 거침없는 주력까지 훌륭한 풋볼 선수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구인데요. 오클라호마 대학교 야구팀의 주전 외야수로도 활약 중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벌써부터 계약금 466만 달러를 주고 머리와 계약했는데요. 머리는 아직 3학년이라 내년까지는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풋볼과 야구를 계속합니다. 졸업 후 과연 전미 프로풋볼리그 NFL로 진출할지 아니면 오클랜드에 가서 야구를 할지 야구계에서도 풋볼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화려한 대학 풋볼 경력을 뒤로 하고 야구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으로선 조금 높은데요. 다양한 종목의 두각을 나타낸 운동선수가 예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를 이끈 마이클 조던은 한때 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불같이 빠른 공을 던지기로 유명했던 과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투수 랜디 존스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재학 시절 농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머리처럼 풋볼과 야구를 두루 잘했던 선수들도 있는데요.
1990년대 보 잭슨은 전미 프로풋볼리그 NFL과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동시에 활약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야구를 하다가 풋볼을 하면서 한 해에 두 종목을 소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NFL에서도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 선수들이 나서는 올스타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디온 샌더스는 이들 두 종목 결승인 슈퍼볼과 월드시리즈에 모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졸업 후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게 된다면 보 잭슨과 빅 자노비치에 이어서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로는 세 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지난 2007년 하이즈먼 수상자 팀 티보가 현재 뉴욕 매츠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 승격을 기다리고 있어서 머리는 네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는 하이즈먼 수상 소감을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잇따라 올리면서 기뻐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 계정 자기소개란에 한글이 적혀있는 게 눈에 띕니다. 거침없이 달리라는 뜻의 영문 그린 라이트를 쓰고 옆에다가 초록불이라고 함께 적었는데요. 머리는 한인 3세입니다. 외할머니가 한국인인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외할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머니의 한글 이름이 미선입니다. 한인 후손으로 풋볼에서 유명세를 떨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2006년 NFL 최우수 선수 수상자 하인스 워드인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워드는 2006년 NFL 시즌 종료 후 국민 영웅 대접을 받으며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앞서 나온 풋볼 용어 터치다운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터치다운은 원래 비행기가 땅에 닿았다,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뜻인데요. 풋볼에서는 공을 들고 경기장 끝까지 달려서 엔드존, 마감 구역에 들어가거나 이 구역에서 쿼터백의 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풋볼의 주요 득점 수단인데요. 득점할 수 있는 곳에 안착했다는 뜻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2018년 미국 대학 풋볼 최고 선수 카일러 머리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터치다운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기차처럼 달리는 풋볼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곡인데요. 두비 브라더스가 부르는 Long Train Running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비핵화 협상과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연합 뉴스는 오늘 비건 대표가 이번 주 후반께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미한 워킹 그룹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은 지난달 20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면서 출범했습니다. 이어 지난 7일 워킹그룹 실무 화상회의를 열고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동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 미국이 대북 제재 압박과 인권 비판 강도를 전례 없이 높여 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과테말라 출신 7살 소녀가 연방기관에 구금 중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뉴멕시코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의회 내 히스패닉계 의원 모임인 히스패닉 코커스는 14일 제클린 칼 맥퀸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지난 6일 자신의 아버지와 수십 명의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관세 국경보호청에 체포된 후 이송 중이던 뉴멕시코주의 수용소로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 소녀는 27시간 후 엘파소의 병원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했지만 공식적인 사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관세 국경보호청이나 국토안보부는 지난 8일 발생한 소녀의 사망을 공개하지 않았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13일 처음 보도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약 200여 개국의 대표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지침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2주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이번 합의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에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하우 쿠르티카 총회의장은 힘든 협상이었다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이번 총회 합의가 기후변화를 막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어제 높은 생활비에 항의하는 주말 시위가 5주 연속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보 조치를 발표한 데다 이날 추운 날씨에 비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 참가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수도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발사하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앞선 시위들에서 발생한 상점 약탈과 방화 같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약 8천 명의 경찰과 14대의 장갑차가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까지 115명 이상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프랑스 당국자들은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어제는 3만 3천 명으로 줄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연합군이 어제 시리아 하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가 지휘통제센터로 이용하던 이슬람 사원을 파괴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하진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IS가 장악하고 있는 마지막 큰 도시입니다. 미군은 성명을 통해 중무장한 IS 전투원 16명이 사원을 공격기지로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으로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했던 테러리스트들이 죽었고 전투지역에서 IS의 다른 치명적인 작전 능력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지난 10월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던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두 달 만에 다시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오늘 마이트라팔라 시리세나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전격 해임하고 마인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새 총리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사임을 거부하고 계속 총리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